여러분과 마가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참 믿음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믿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 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을 강의하면서 진정한 믿음, 참 믿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할 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다 똑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 있는 반면에 참 믿음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표면적으로는 고백하지만 참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에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거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을 저들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가서 이제 안수를 할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 시몬 이 마술사가 뭐라 하냐면 나도 돈을 주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러한 능력을 나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음에 완악하고 악하다, 네 마음이 악하, 죄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와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사가 이 도와는 관계없다. 너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라고,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를 놓고 보니까 온전한, 바른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하지만 믿음이 온전한 참 믿음이 될 때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중요성은 거기에요. 믿음이 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고 괜찮지 않다, 뭐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뭐 그렇게 별반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바로 돼 있지 않으면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만큼은 바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된 믿음,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보겠습니다. 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의문점을 말씀으로 돌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들때 있으세요?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의 어떤 문제에 돌입할 때 여러분들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되고 스캡티시즘, 스캡티컬 해서 어떤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다 모든 게다 everything 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accept 할수 있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정말 아름답고 좋고요.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의문점, 신앙의 의문점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의문점이 생길 때 어떤 분들은 막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위 분들한테나 또한 목사나 교육자들한테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막 자기 논리와 자기 설득과 자기 이치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떤 신앙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싶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신앙의 문제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하거나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전한 태도지요.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알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신앙에 대한 문제를 묻는 거, 그게 바로 여기 2절에 나옵니다. 요한의 질문입니다. 요한의 의문점입니다. 요한이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절에 이렇게 요한의 질문이 나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요한의 어떠한 처지에 있냐면 옥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밖에서 하시는 일을 다 듣고 있었어요.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합니까? 3절에 그 질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오실 그이라는 것은, 이 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 성경의 어떤 성경의 expected one, 기대했던 사람,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도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니 라고 모세와 또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그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오실 그분, 그러니까 expected one. 여기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질문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요한이 누구였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메시아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실 이 세례 요한의 그런 일들이, 그가 감당했던 일들이 주의 길을 예비했던 자였습니다. 이사야에서도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한 자라라고 광야에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사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인위적으로,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세례를 예수님 앞에 베푸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지시를 듣고. 그래서 자기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냐면 옹졸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다 떠나가서 예수님한테 갔을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인물됨이 어떠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이 자기를 다 떠나서 예수님한테 갔을 때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이 참 섭섭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옹졸한 마음이 있었어. 어떻게 내 제자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의 인물됨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렇게 쪼그라들고 쇠하여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끝마쳤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을 그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기에 자기는 쇠하여도,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한 그의 자세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클리어하게 증거했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어요.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 기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라면 그런 말이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마인드, 마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다우링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세례 요한이 분명히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근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뭘 할까요? 아, 그건 아니야. 내가 사실 그렇게 와서 나름대로 설명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올까? 메시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관점, 퍼스펙티브, 아니면 메시아관이라는 것이 정말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다, 이걸 믿었어야 돼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성경적 메시아관을 갖지 않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유대 백성들 언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까, 건져 줄까 등등 이런 퀘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우리를 그 로마로부터 회복할 날이 언제입니까? 예,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구로부터? 로마 식민지로부터, 로마로부터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 심지어는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완전히 성경적 관점에서 클리어하게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리더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은 다른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어떤 메시아관을 왜곡되어져 있고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더 설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클리어하게 부연 설명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한 일은 그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었다라고 메시아로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어떤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변명이나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메시아에 대해서 올바르게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세례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하고 의구심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자기에 대해서 아주 잘 증거했던 세례요한한테도 정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자기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을 텐데도 해명을 하질 않아요.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이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뭐 변명 이유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 이런 걸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심플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냥 너희가 가서 그러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 가서 말해주라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네가 보고 듣는 것을 너희들의 스승인 요한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하라. 근데 문제는 요한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질문을 물어본 건데 지금 다른 그 질문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해답을 주지 않고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대로 말해줘라. 다른 설명 필요 없다는 거죠. 네가 보는 바 그대로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듣고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듣고 보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는 5절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말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익스플레인 하는 설명하는 정도, 익스플레이네이션 하는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5절은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의 사역에 대해서 열거하거나 언급하고 있는 정도 아닙니다. 이 5절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사실 서머라이즈 요약하고 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함축하고 있어요. 서머라이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말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내용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사야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했던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고 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위적으로 자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예언에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이 5절은 예수님이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요. 세례요한한테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심점, 의구심을 다시 말씀으로 돌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것을 보고 그거를 온전히 믿어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 참 믿음을 언제 가질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듣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참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신앙을 갖고 싶은데 뭐 신앙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데 이제 무작정 믿으라라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무작정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작정 믿을 수는 없죠. 기본적 신앙적인 어떤 베이직한 기본적 신앙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먼저가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성경적인 사실이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냐 아는 것이 먼저냐라고 할 때 사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 토대 위에서 우리는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안다면 신앙적인 베이직한 구원으로 갈 구원에 대한 그 구속 구원에 대한 설명을 듣는 다음에 복음의 설명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이 먼저겠죠. 그래서 세례문답서 3장 10장 항목 회개와 믿음 부분에서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까? 많은 사람이 믿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지식은 먼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분이 하신 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이상 그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더 다른 지식이 내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 다른 지식이 내가 필요하다라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답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세례문답서 3장 10번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 그런 분 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박식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것은 이 암이 이 신앙으로 이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완전히 세상적인 지식의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안다는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참 믿음을 가기 위해서는 베이직한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지식의 불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지 말아라, 필요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불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베이직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확실한 신앙 고백하고 믿고 난 다음에 그 지식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더 정립되어 가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돌리는 거예요. 말씀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헛읽은 거예요. 헛읽는 거.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메시아다, 나의 주님이다라는 걸 고백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온전히 못 읽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어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한다고 했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군가? 이걸 알아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라는 걸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결국 뭐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그 예언의 말씀 앞에서 바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왔는 그 예수님인지 확실히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되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말씀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됐던 자기가 누구냐를 지금 드러내고 있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돼야 된다.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해야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뻔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만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실족이라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스칸달리스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영어 역본에서는 cause to stumble, 걸러 넘어지게 하다 뭐 이런 말이죠. stumbling block, 걸림돌, 넘어지는 어떤 걸림돌에 의해서 쓰러지게 하다. 이게 바로 실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다는 말은 단순히 좀 시험 들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영적으로 시험들었다는 정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떨어져 나간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족해서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 다니기 싫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실족했지만 만약 그 상태가 죽을 때까지 그렇다면 그건 완전히 실족된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실족이라는 의미는 어떤 템포러리, 어떤 한시적인 실족이 아니라 그냥 실족했다라는 말은 이거는 완전히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했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생명이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실족한다는 것을 who does not fall away, fall away, 떨어져 나간다, on account of me 이라고 돼 있죠. 나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실족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경우에 이 메시아관이 흔들릴 때 실족합니다. 메시아가 누구다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다 실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관, 그리스도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perspective, 관점, viewpoint, 퍼스펙티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관점, 예수님관, 신관, 예수 그리스도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실족합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가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메시아관이 나름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결국 실족하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구심을 가지고 굉장히 스케프티컬하고 회의적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안에서 실족한 거,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그리스도관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요즘엔 어떤 메시아관이,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우리 가정에게 어려운 일이 점점 생기게 되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가만 이런 예수라면 난 지금부터 예수를 믿지 않겠어.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난 예수 안 믿겠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성경적인 메시아관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한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아관은 예수님의 만병통치라든지 만사형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고난도 받아야 되는 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고 만족하고 충족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 자족, 행복,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삶이 바로 뭘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일 것이라고 저는 말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삶,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구약 성경에서 오신 이 메시아관을 바로 알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예수님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믿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밝히게 하는 사람. 여기 유대인들이나 세례 요한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자기들이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걸 믿어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고통, 괴로움, 이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그런 메시아를 자기들이 대망하고 기대해왔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하고는 관계없었던 메시아죠. 그러니까 그것이 비틀어지니까,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실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메시아관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과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목적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유, 믿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와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가 누군지, 그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다르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밝히 알므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경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고 참 만족을 갖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마태복음 5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결핍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결핍이에요. 영적으로 자기가 가장 결핍된 것, 부족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 때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영적으로 내가 궁핍하고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자, 그리고 그 결핍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뭐라고 하냐면, 난 예수님 없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난 예수님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것이 영적인 결핍을 느끼고 깨닫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간구하고 복음을 간구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궁핍한 상태, 결핍한 상태를 여러분 인식하고 계세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희구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 심령이 진정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고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심령이 이렇게 곤핍하고 이렇게 실족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만족하고 실족하지 않은, 그리고 또 실족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저는 이 실족을 경험하며 실족하지 않은 상태,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한 만족했던 사람,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 초반부의 그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나요? 초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싶어 했는지 사도행전의 한 8장, 9장, 10장 그 정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기도에서 사도행전을 강의를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데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합니다. 이 잔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디스트로이 한다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씨도 말리겠다는 거예요. 없어버리겠다. 초토화시키겠다. 이 잔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어떤 야생동물의 어떤 생명을 끊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 같은 아주 잔인한 것입니다. 잔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디스트로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잔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믿는 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왜 옥에 가뒀을까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보기도 싫다. 다 죽이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왜냐? 예수님 때문에 그가 실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초반부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심지어는 다메섹에까지, 거기가 이방, 다마스카, 그 시리아입니다. 유대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둬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을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저 예전에도 설교했던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행했던 자기의 자세를 가르쳐서 세 가지 단어로 언급합니다.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여러분 회방자, 예수 믿는 거 다 회방을 놀았다는 거죠 자기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기만 하면 다 핍박했다는 거죠. 포행했다는 건 이 앞에 회방하고 핍박하고 거기다가 violence, 거기다 막 폭력까지 휘둘러가면서 예수 못 믿게 했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을 때는 이렇게 광분합니다. 근데 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을 서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던 삶을 살았던 삶이 사도 바울의 생애였어요. 그러다 예수님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그는 디모데 후서 1장 14절에 그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경험했던 이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자족한다고 빌립보서에서는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자기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자족한다,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참된 만족을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된 자족과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이든지 자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진정 주님 안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말씀을 붙들고 구약에서 성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지금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으라고 지금 구약 성경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걸 말하고 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자세가 여기 나와 있어요.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 예수님의 때까지 계속 지금 신약 때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이 어떻게 침노를 당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침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헬라어 문법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좀 시간이 들어가요.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비아제타이라는 말인데 이 그리스의 이제 헬라어 그리스 문법이 영문법하고 좀 달라요. 중간태라는 게 있는데 어떤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중간태적인 의미로 인해서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동사가 중간태로 해석이 되면 천국이 힘있게 행진하고 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천국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역동적인 기능을 하고 이렇게 침노를 당하는 것 같이 반대로 긍정적인 면에서 어떤 이 천국을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천국이 여러분 침노를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결코 침노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노를 당한다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침노를 당한다는 거 말할 수가 있어요. 믿는 자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어떤 백그라운드나 어떤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컨디션이나 조건이나 외부적인 환경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믿음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신 그 약속의 기업을 쟁취할 수 있는 나라, 빼앗을 수 있는 나라, 취득할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부정적인 것은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침노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천국의 기업을 얻은 자로서 그걸 취하는 이런 믿음의 액션을 보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자들이고 우리는 말씀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기업을 쟁취해야 되는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기업을 믿음으로 쟁취해야 할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천국을 긍정적인 면에서 침노하시고 천국의 기업을 빼앗는 것 같이 취득하고 쟁취하는 믿음의 열과 성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때 그러한 삶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